영어로 린치라는 말이 있죠. 한국어로도 린치를 가하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더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법적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잔인한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L-Y-N-C-H, 린치란 이 단어는 원래 한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린치입니다. 린치의 역사는 18세기 미국의 개척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익히 잘 알려진 무법의 땅 서부에서 사법기관이 부족해서 제때의 범죄 행위에 대처하기 힘이 들었다죠. 이에 버지니아주 치안판사로 부임한 찰스 린치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의자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사형시킬 수 있는 사형법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린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린치는 수많은 백인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과 흑인 노예들을 자의적으로 죽이고 자신들의 살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1882년부터 1968년까지 86년 동안 백인들의 린치로 근거도 없이 살해당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공식 집계된 숫자가 3,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엔 과거 노예제의 희생양으로 신음했던 아프리카의 후손부터 미국의 자유시민으로 태어난 African American까지 존재합니다. 그들 다수는 노예제가 폐지되고 린치법이 없어진 지 오랜 후에도 단지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고 이후로도 적법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노예제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은 후에 생생하게 끓어오르는 언어로 증언한 한 남자의 자서전 12 Years a Slave, 노예 12년 여섯 번째 감상을 맞이한 3월 22일 토요일 밤입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그 린치 검색하시면 뭐 아시겠지만요. 안 해보셨다면 심호흡을 좀 하시고요.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이 린치. 이것과 관계된 사진들은요, 여과를 거치지 않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즐거운 토요일 밤에 참으로 무겁게도 린치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이유는 어제까지 감상한 내용 중에 린치의 역사를 말해주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그의 두 번째 주인, 티비츠에게 손과 발이 묶이고 또 얼굴에는 목 주위에 올가미 를 쓰게 된 그 과정이 이 린치의 고질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린치의 이데올로기는 그 정치적, 사회적 평등이 인종차별과 같은 편견에 근거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남용된 가장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그 피해 실상을 가장 정직한 언어로 기술한 솔로몬 노섭의 노예 12년 감상 주간 동안 도서출판 글항아리에서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ome.ebs.co.kr/englit, englit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린치에 관한 아주 유명한 노래죠. 빌리 할리데이의 Strange Fruit.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Solomon Northup Essay 12 Years a Slave 노예 12년 여섯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솔로몬 노섭은 뉴욕의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30대 때 불법으로 납치되어 감금되고 학대를 받은 끝에 미국 남부로 끌려가 노예가 됩니다. 그에게 두 명의 주인이 생깁니다. 한 명은 인간적이고 자상한 포드였고 다른 한 명은 그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티비츠입니다. 참고 참던 솔로몬은 결국 티비츠에게 저항하고 이로 인해 린치를 당해 죽을 뻔하지만 다행히 포드를 비롯한 다른 백인들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그 보호에도 한계가 있었죠. 티비츠는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호시탐탐 린치를 가하려 합니다. 그날도 제재소에서 대회질을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다가온 그는 부당하게 시비를 겁니다.
'It was about 9 o'clock in the forenoon when I was busily employed with the jack plane on one of the sweeps. Tibbetts was standing by the workbench, fitting a handle into the chisel with which he had been engaged previously in cutting the thread of the screw.
"You're not planing that down enough,"
said he. "It is just even with the line," I replied.
"You're a damn liar,"
he exclaimed passionately. "Oh, well, master," I said mildly. "I will plane it down more if you say so," at the same time proceeding to do as I supposed he desired. Before one shaving had been removed, however, he cried out, saying I had now planed it too deep. It was too small. I had spoiled the sweep entirely. Then followed curses and imprecations. I had endeavored to do exactly as he directed, but nothing would satisfy the unreasonable man. In silence and in dread, I stood by the sweep, holding the jack plane in my hand, not knowing what to do, and not daring to be idle. His anger grew more and more violent, until finally, with an oath, such a bitter, frightful oath as only Tibbetts could utter, he seized a hatchet from the workbench and darted towards me, swearing he would cut my head open. It was a moment of life or death. The sharp, bright blade of the hatchet glittered in the sun. In another instant, it would be buried in my brain. And yet, in that instant, so quick will a man's thoughts come to him in such a fearful strait, I reasoned with myself. If I stood still, my doom was certain. If I fled, 10 chances to 1 the hatchet, flying from his hand with a too deadly and unerring aim, would strike me in the back.
오전 9시쯤이었다. 나는 널 중에 하나에 부지런히 막 대패질을 하고 있었다. 티비츠는 작업대 옆에 서서 아까 나산 일을 깎았던 끌에 손잡이를 끼우고 있었다.
너 대패질을 충분히 안 하고 있잖아.
선에 맞게 고른 건데요.
에이, 우라질 거짓말쟁이.
죄송합니다, 주인님. 그럼 대패질을 더 하겠습니다.
나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러나 대패밥을 치우기도 전에 그가 이번에는 내가 나무를 지나치게 많이 깎았다고 소리를 질렀다.
야! 대패질을 너무 많이 했잖아. 너무 작아. 니놈이 널 하나를 몽땅 망쳐놨어.
나는 그가 지시한 그대로 하려고 애썼지만 제정신 아닌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손에 대패를 든 채 겁에 질려 조용히 널 옆에 서 있었다.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용기도 없었다. 티비츠는 점점 더 난폭하게 화를 내더니 마침내 그만이 할 수 있는 지독하고 끔찍한 욕설을 내뱉으며 작업대에서 손도끼를 잡아챘다. 그러고는 내 머리를 쪼개버리겠다면서 나를 겨냥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순간이었다. 날카롭게 번쩍이는 도끼날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잠시 뒤에 도끼날이 내 머릿속에 박힐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그토록 공포스럽고 절박한 순간에 사람의 머리가 어찌나 빨리 돌아가던지 나는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내가 그대로 서 있을 경우 내 운명은 불보듯 뻔했다. 그러나 내가 도망가면 무시무시하도록 정확하게 날아오는 도끼날이 내 등에 꽂힐 것도 뻔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There was but one course to take. Springing towards him with all my power and meeting him full halfway. Before he could bring down the blow. With one hand I caught his uplifted arm, with the other seized him by the throat. We stood, looking each other in the eyes. In his I could see murder. I felt as if I had a serpent by the neck, watching the slightest relaxation of my gripe to coil itself round my body, crushing and stinging it to death. I thought to scream aloud, trusting that some ear might catch the sound. But Chapin was away. The hands were in the field. There was no living soul in sight or hearing. The good genius, which thus far through life had saved me from the hands of violence, at that moment suggested a lucky thought. With a vigorous and sudden kick that brought him on one knee, with a groan, I released my hold upon his throat, snatched the hatchet, and cast it beyond reach. Frantic with rage, maddened beyond control, he seized a white oak stick, 5 feet long perhaps, and as large in circumference as his hand could grasp, which was lying on the ground. Again he rushed towards me, and again I met him, seized him about the waist, and being the stronger of the two, bore him to the earth. While in that position, I obtained possession of the stick, and rising, cast it from me also. He likewise arose and ran for the broad axe on the workbench.
"나는 온 힘을 다해 티비츠에게 몸을 날려 그와 맞섰다. 그리고 놈이 날 내려치기 전에 한 손으로 도끼를 든 그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노려보며 서 있었다. 티비츠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마치 내 목덜미에 뱀을 두르고 있는 듯했다. 그 뱀은 내 손아귀 힘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는지 살피면서 내 몸에 자기 몸을 똘똘 감고는 죽어라 으스러뜨리고 독을 쏘아댔다. 나는 누군가에게 들릴 것이라 여기며 크게 비명을 지르려 하였다. 그러나 체이피는 멀리 있었고 일꾼들은 들에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때 평생 나를 폭력의 소나기에서 구해준 수호 천사가 좋은 생각을 알려줬다. 나는 기습적으로 티비츠를 세차게 걷어찼다. 그가 신음을 토하며 한쪽 무릎을 꿇자 놈의 목을 잡고 있던 손을 풀고 손도끼를 낚아채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던져버렸다. 티비츠는 격한 분노로 실성한 나머지 땅바닥에서 길이가 1.5m 쯤 되는 떡갈나무 가지를 잡아 채더니 내 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다시 그와 맞섰다. 그보다 힘이 더 센 내가 그를 바닥으로 밀어뜨렸고 그 자세에서 나뭇가지도 빼앗아서 멀리 던져버렸다. 티비츠는 아까처럼 일어나서 작업대 위에 놓인 날이 넓은 도끼로 달려갔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솔로몬 노섭 에세이 노예 12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 역시 린치에 관한 또 다른 클래식이죠. 엘라 피츠제럴드의 Supper Time이었습니다. 다시 도끼를 손에 넣은 티비트는 이번에야말로 솔로몬을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솔로몬은 다행히 그를 완력으로 제압해서 널 위에 옴짝달싹 못하게 한 자세로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온갖 상념들이 그의 머리를 스칩니다.
'Not able to unloose his hand, once more I seized him by the throat, and this time with a vice-like gripe that soon relaxed his hold. He became pliant and unstrung. His face, that had been white with passion, was now black from suffocation. Those small serpent eyes that spat such venom were now full of horror, two great white orbs starting from their sockets. There was a lurking devil in my heart and prompted me to kill the human bloodhound on the spot to retain the gripe on his accursed throat till the breath of life was gone. I dared not murder him, and I dared not let him live. If I killed him, my life must pay the forfeit. If he lived, my life only would satisfy his vengeance. A voice within whispered me to fly, to be a wanderer among the swamps, a fugitive and a vagabond on the face of the earth, was preferable to the life that I was leading. My resolution was soon formed, and swinging him from the workbench to the ground, I leaped a fence nearby and hurried across the plantation, passing the slaves at work in the cotton field.
티비트의 손을 풀지 못한 나는 한 번 더 그의 목덜미를 틀어쥐었다. 이번엔 아주 단단히 움켜쥐어서 그의 손은 곧 힘이 풀렸다. 티비트는 힘을 잃고 얌전해졌다. 화가 나서 하얗게 질려있던 얼굴은 숨이 막혀서 검게 질려있었다. 독소를 내뱉던 작은 뱀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고 두 개의 커다란 눈알도 튀어나올 듯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악마가 인간의 피가 흐르는 이 사냥개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부추겼다.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놈의 저주스러운 목덜미를 조여버려. 나는 놈을 죽일 용기도 살려둘 용기도 없었다. 놈을 죽이면 그 대가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살려두면 내 목숨은 오직 놈의 복수심만 부추길 것이다. 내 아내 목소리가 내게 도망가라고 속삭였다.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어서 늪지대를 돌아다니는 편이 지금 생활보단 나을 거야. 난 결심을 굳히고 티비트를 땅바닥에 밀어뜨렸다. 그리고 근처의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들판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지나서 농장을 가로질러 달렸다. 한참을 미친 듯 달렸다. 달리면서 신께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나는 신께 버림받은 듯했다. 인간에게서는 경멸과 미움을 받고 있었다. 한참 후 저 멀리서 개들이 짖는 소리와 노예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나를 사냥하러 나선 것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렸다. 그리고 강 어귀에 도착했다. 미친 듯이 강줄기를 건넜다.
After crossing this bayou, the water became so deep I could not run. I was now in what I afterwards learned was the great Pacoudri Swamp. It was filled with immense trees, the sycamore, the gum, the cottonwood and cypress, and extends, I am informed, to the shore of the Calcasieu River. For 30 or 40 miles, it is without inhabitants, save wild beasts, the bear, the wild cat, the tiger, and great slimy reptiles that are crawling through it everywhere. Long before I reached the bayou, in fact, from the time I struck the water until I emerged from the swamp on my return, these reptiles surrounded me. I saw hundreds of moccasin snakes. Every log and bog, every trunk of a fallen tree, over which I was compelled to step or climb, was alive with them. They crawled away at my approach, but sometimes in my haste, I almost placed my hand or foot upon them. They are poisonous serpents, their bite more fatal than the rattlesnakes. Besides, I had lost one shoe, the sole having come entirely off, leaving the upper only dangling to my ankle.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때 나는 거대한 파쿠드리 늪이라는 곳에 있었다. 그 일대는 플라타너스, 고무나무, 미루나무, 사이프러스 등 거대한 나무들로 빽빽했다. 내가 알기로는 이 늪지대가 칼카슈강까지 펼쳐져 있었다. 5, 60km는 인가도 없이 곰, 살쾡이, 호랑이 등 야생동물들만 살았고 끈적거리는 거대한 파충류들이 곳곳에 기어다녔다. 사실 이 지류에 이르기 훨씬 전 내가 물에 들어갔을 때부터 돌아가는 길 늪에서 나올 때까지 파충류들이 애워쌌다. 늪 살무사도 수백 마리나 보았다. 내가 걸어가거나 올라간 모든 통나무와 습지, 모든 쓰러진 나무 몸통에는 어김없이 이 뱀들이 살고 있었다. 늪 살무사들은 인기척이 나면 기어서 달아났지만 나는 서두르다가 가끔 손이나 발이 뱀에 닿을 뻔했다. 이 뱀들은 독을 품고 있었고 물리면 방울뱀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게다가 신발 한 짝은 밑창이 완전히 달아나서 신발 윗부분만 발목에서 달랑거리고 있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솔로몬 노섭 에세이 노예 12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트레이시 챕만의 Fast Car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독사들과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늪 속을 헤매는 가운데 해가 집니다. 늪 밖에는 사냥개들과 도끼를 든 백인 남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도망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처참한 죽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정을 넘은 칠흑 같은 늪의 한가운데에서 솔로몬은 문득 자상한 백인 주인 포드를 떠올립니다. 그는 마음을 돌려먹고 포드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솔로몬이 늪을 뚫고 숲을 지나서 포드의 농장까지 간 것은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The slaves were all absent from the quarters, at their work. Stepping onto the piazza, I knocked at the door, which was soon opened by Mistress Ford. My appearance was so changed. I was in such a woe-begone and forlorn condition, she did not know me. Inquiring if Master Ford was at home, that good man made his appearance before the question could be answered. I told him of my flight and all the particulars connected with it. He listened attentively, and when I had concluded, spoke to me kindly and sympathetically, and taking me to the kitchen, called John and ordered him to prepare me food. I had tasted nothing since daylight the previous morning. When John had set the meal before me, the madam came out with a bowl of milk and many little delicious dainties, such as rarely please the palate of a slave. I was hungry, and I was weary, but neither food nor rest afforded half the pleasure as did the blessed voices speaking kindness and consolation. It was the oil and the wine which the Good Samaritan in the great pine woods was ready to pour into the wounded spirit of the slave, who came to him, stripped of his raiment and half dead. They left me in the cabin that I might rest. Blessed be sleep, it visiteth all alike, descending as the dews of heaven on the bond and free. Soon it nestled to my bosom, driving away the troubles that oppressed it, and bearing me to that shadowy region where I saw again the faces and listened to the voices of my children, who, alas, for aught I knew in my waking hours, had fallen into the arms of that other sleep, from which they never would arouse.
Ford 주인님의 집에 이르렀을 때 노예들은 모두 일하러 가고 집에 없었다. 나는 마당으로 들어가서 집 문을 두드렸다. 곧 마님이 문을 열었다. 내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라 마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 모습이 그토록 비참하고 처량했던 것이다. 나는 주인님이 집에 계시냐고 물었다. 마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 선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포드에게 내가 도망쳤다는 것과 그 일과 관련한 모든 것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포드는 끝까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더니 상냥하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날 부엌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존을 불러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난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존이 식사를 차려주자 마님이 우유그릇과 함께 너의 입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좋은 음식을 들고 나왔다. 나는 배가 고팠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음식도 그 밖에 어떤 것도 다정한 말과 위로를 건네는 고마운 목소리가 안겨주는 기쁨의 절반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 목소리는 바유 라무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옷이 찢겨나가고 반쯤 죽은 채로 자신을 찾아온 노예의 상처받은 영혼에 부어준 기름과 포도주였다. 사람들은 내가 쉴 수 있도록 오두막에 두고 갔다. 축복받은 잠이여. 잠은 속박된 자와 자유로운 자 모두에게 똑같이 하늘의 이슬처럼 내려온다. 잠은 이내 내 가슴에 아늑하게 자리를 잡고는 가슴을 짓누르던 고민들을 쫓아내고 내가 다시 내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렴풋한 곳으로 데려갔다. 슬프게도 나의 아이들은 내가 깨어있는 동안은 다른 참의 팔에 안기어 있는 듯 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솔로몬 노섭 에세이 노예 12년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알리시아 키스의 Caged Bird이었습니다. 린치의 위협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솔로몬은 죽음의 모험 끝에 다시 인자한 주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포드가 인간적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안 그랬다면 사실 솔로몬이 티비츠 같은 인간을 만날 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포드는 진정한 해결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재는 뭐 이렇게 소극적이나마 하는데
네.
그 이상의 해결은 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나흘 후, 이 일이 순 나흘 후에 티비트를 벗어나서 새로운 주인에게 가게 됩니다. 아, 이 사람, 이후에 솔로몬의 주인이자 솔로몬의 마지막 주인, 그의 이름은 에드윈 앱스. 덜덜덜.
아, 그래요? 덜덜덜이에요? 이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요.
네네.
저희가 에드윈 앱스에 대한 얘기는 뭐 스포일러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다음 주에 이제 이 에드윈 앱스라는 주인과
네.
우리의 솔로몬이 어떤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지 나올 텐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주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결국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네.
그 지점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글 항아리에서 솔로몬 노섭의 노예 12년을, 문학과 지성사에서 김중혁의 소설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연극 피의 결혼, 3월 27일 목요일 7시 30분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솔로몬 노섭의 기구한 노예 생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여전히. 아니요, 강도가 더 심해져서 더욱더 힘겨운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부당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도 함께 해 주십시오. 타미아의 Tomorrow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